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권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과거의 북한의 행동 양식을 보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북한은 외부의 압박, 심지어 중국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핵실험이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든 실행해 왔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면서 대립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두 나라의 반발 또는 제재 요청에 따를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란 점입니다. 이 정찰위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21년에 그 1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이 국방 분야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위원장의 특별 지시는 북한에서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그런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움직임이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지금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새 발사대 공사를 서두르는 등 여러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앞서서 네. 이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제재나 압박도 북한의 도발이나 핵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과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이 도발을 중단했었고요. 이런 점을 볼 때 대화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한편 최근의 보도를 보면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 새 발사대에 새로운 지붕 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붕 건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그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가 그 촬영된 그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그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그 한 2, 3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발사대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또 최근에는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그 파란색 지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파란색 지붕이 그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식 지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그 로켓을 이제 그 발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로켓을 그 평양 근처에서 이제 이 발사대 근처로 이동시켜서
네.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것을 그 파란색 지붕으로 가리고 그 지붕 밑에서 조립 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새로운 발사대를 거의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파란색 지붕 외에도 과거에는 액체 연료 주입 시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마 연료 주입을 위한 펌프라든가 호스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마 과거와 달리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이
네.
밖에도 이제 새로운 발사대 주변에 벼락 그러니까 낙뢰를 피하기 위한 피뢰침 시설도 만들었고 또 로켓을 그 일으켜 세우기 위한 크레인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붕 건설을 한 것으로 볼 적에 아마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한국이나 미국 등이 그 정찰 위성 등을 통해서 북한을 자세히 지금 그 살펴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을 해서 이것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아직 북한이 그 발사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술적 준비가 100%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이 위성 발사가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 정찰 위성 사업이 나라의 군사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중대 사업 실천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이제 지난달에 한달 동안 그 행적이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다가 한달 만에 나타난 것이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견지지도 아니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정찰 위성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국방 분야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섯 가지 국방 과업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제고, 또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제고, 또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개발 이것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핵 잠수함 개발을 빼면은 거의 모든 말하자면 이 과제들이 실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자신들이 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겠다. 이런 목표죠.
네. 이 정찰위성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네, 지금 관심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언제쯤 그러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여러 관측과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아마 북한이 정찰위성을 준비하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당장은 발사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그 한국의 그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5월 23일입니다. 연합뉴스에 출연을 해서 가까운 장래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한국 정권에서도 발사 시기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그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두세 가지 요인이 지금 아마 검토해야 정확한 우리가 그 발사 시기를 점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기술적 요인인데요. 북한 그 노동신문에 실린 그 사진 등을 볼때 아마 북한은 그 정찰 위성 군사용 정찰 위성은 이미 위성 자체는 지금 완성을 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은 그 이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새 로켓을 이동시켜서 현지 그 동창리 발사대에서 이제 이동시켜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새 발사대도 지금 아직 100%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발사대도 이제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로켓 이동, 조립, 시험, 검사, 또 발사대 완공 이런 것을 하려면 빨라도 몇 주는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적 그 시기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아무 날짜나 이제 그 위성 이런 것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서 상당히 그 의미 깊은 날을 택해서 이걸 발사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날이 지금 올해 그 7월 27일 그 6.25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날을 그 전승절이라고 해서 상당한 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북한이 서두른다면 아마 7월 27일 전승절을 그 전후로 발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적 요인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그 ICBM 또는 탄도로켓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중국 북한에게 이미 경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사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뭐 제재 이런 것은 무산되더라도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핵 항공모함을 그 한반도에 배치한다든가 또는 독자 제재를 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리고 북한이 그 로켓을 발사한 다음에 이를 그 뒷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북한 당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직은 가정 상황이니까 예.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이것 자체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로켓을 쏘아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실제로 위반하면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 국무부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이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정도입니다. 또 한국 정부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앞서 최은기 기자가 지적한 대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그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등 추가적인 북한에 대한 조치 등에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나 이런 조치들은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독자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서방국들이 제재를 추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은 25일 누리호 로켓을 쏘아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는데요. 한국은 로켓 발사가 가능하고 북한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한번 뭐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그 결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그 ICBM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사한 그 로켓 이런 것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가 이것을 그 불법으로 규정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입니다. 아, 대북 제재 결의 그 1718호를 채택을 했는데 아, 거기를 보면 이 당시 북한이 상당히 많은 그 아, 핵실험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1718호를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그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또 대량 파괴무기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같은 탄도미사일을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같은 기술을 활용한 이 같은 그 우주 로켓 이것도 발사하지 마라 이렇게 안보리가 이제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가능하고 이제 북한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아마 이 방송을 들은 북한 청취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우주 로켓을 쏘는데 한국은 왜 로켓을 쏴도 되고 왜 북한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좀 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경찰관 손에 든 그러니까 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의 그 손에 들린 권총은 그 괜찮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총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 북한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그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했다가 이것을 탈퇴하고 핵을 몰래 개발한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도 하지 말고 이런 ICBM 우주로켓 이런 것을 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가능하고 북한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군은 25일부터 한반도 휴전선 인근 지역 경기도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훈련은 어떤 성격의 훈련인가요?
예, 이 훈련에는 사실 F-35,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그리고 K-2 전차, K-21 장갑차, 그 다음에 한국군의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들이 대거 동원하는 일종의 이제 화력 시범 훈련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서 미국과 한국 연합군이 이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25일에 시작한 데 이어서 다음 달 2일 그리고 7일, 12일, 15일 이렇게 총 5차례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과시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억제를 위한 군사적 움직임이 사실 북한의 도발을 더욱 부추기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도 더욱 고조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해커를 제재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제재를 하는 것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제재하는 것은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없었던 일이고요. 이 동시 제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은 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그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한국에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지난 24일에는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으로 두 나라가 북한 IT 정보통신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 이제 20개 정도 나라의 정부 그리고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고요. 여기에서는 북한 IT 인력들의 활동 방식 그리고 제재 회피 수법 등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국방성 산하 정보통신기업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또 기술정찰국 등이 제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기관들이고 또 개인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미국은 이번에 그 북한의 그 사이버 활동 그러니까 해킹이죠. 과 관여된 기관 네 곳 그리고 개인 한 명을 제재했고요. 한국은 그보다는 좀 많이 해서 북한의 그 기관 세 곳과 개인 일곱 명을 제재했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그 제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관으로서는 그 북한 국방성사나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가 제재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기술정찰국 그리고 110연구소 평양자동화대학 네 곳을 그 제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 책임자로 알려진 김상만을 그 제재 명단에 올렸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 그러니까 진영정보회사는 인민무력군 산하에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 또 라오스에다가 북한의 그 정보통신 인력을 파견한 그런 그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 김상만 개인 제재가 된 김상만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진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기에서 그 북한 노동자 또 가족에게 급여 그러니까 즉 임금을 주는 것을 강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평양 자동화대학은 과거 이제 미림대학으로 알려졌던 곳인데요. 자동화대학은 북한 해커 컴퓨터를 교란시키거나 해킹하는 이런 기술을 그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기술정찰국은 사이버 전술을 개발하고 과거에 그 라자루스라는 그 해킹 그룹을 운영을 해서 지난 2022년에 무려 그 6억 2천만 달러를 탈취한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110연구소라고 있는데요. 110연구소도 이번에 제재가 됐는데 이곳은 그 한국을 겨냥을 해서 금융기관 이런 것을 그 해킹한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그 이번에 그 제재한 진영 기업 외에도 군수공업부 산하에 두 개 기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명기술무역회사 그리고 금성학원을 그 제재를 했습니다. 또 김상만 외에도 김기혁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김성일 그리고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전영근, 김효동 등을 개인 차원에서 제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 해커가 정말 이렇게 많은 자금을 모아들이는 건가요?
미국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국무부의 정박 대북특별부대표가 참석해서 연설했는데요.
예.
정박 부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UN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 IT 인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매년 5억 달러 이상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보다 앞서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관계자가 그 세미나에서 언급한 걸 보면 북한이 이 암호화폐 그리고 사이버 그 활동을 통해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여기에 보면은 10억 달러 정도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은 돈을 IT 인력에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 해커를 제재하면 북한의 그 해킹 활동을 중단한다면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도 않겠습니까?
뭐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현재 수천 명이 그 중국,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국, 한국, 유럽 이런 등지의 그 기업이나 이제 금융기관들을 해커해서 해킹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돈이 지금 북한의 그 불법 상황이죠. 그 네. 핵개발 또 미사일 네. 개발 이런 데 네.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제재도 하고 이것을 그 해킹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미국과 한국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몇 명 정도 수천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중에 뭐 한 10명, 20명 정도를 제재 명단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북한의 해킹 활동이 당장 중단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그 아이디라고 그러죠. 그 인터넷에 쓰이는 그 이름 이런 것을 바꿔가면서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해킹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그 이들을 그 제재 명단에 올려놓음으로써 미국이 차제에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치가 북한 그 해커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과거에는 미국과 한국이 따로따로 이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곤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미국과 한국이 한꺼번에 공조를 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같은 인물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조해서 그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다른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제재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의 해킹 활동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북한의 그 해킹 활동 전모를 파악을 하고 서서히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연하자면 사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커들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제재를 통해서 각국 정부나 민간 기업 등의 북한의 불법적인 해킹 활동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이 북한의 이 해킹 그 요원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북한의 해킹 요원들이 활동하기에 사실 좀 안전하고 편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는 이제 해킹 활동이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해킹의 진원지를 숨기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천 명의 그 인력이 주로 중국, 러시아 등지를 토대로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불법적인 해킹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네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어떤 여러 가지 은신처 내지는 주요 피고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지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비롯해서 이 7개국 정상이 참석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특히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열린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의 성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근래 들어서 사실 G7 정상회의의 성격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규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도 바로 그런 점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무력 시위 그리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서방에 맞서서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그리고 견제가 G7 정상회의의 핵심 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평화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는 G7은 별도의 핵 군축 성명에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 하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것은 뭐 특별히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미국을 비롯한 이제 국제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핵 보유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NPT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가졌던 국가들은 NPT상의 조약상의 핵보유국인데요. 이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PT 조약상의 핵보유국이고요. 그 밖에도 NPT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은 NPT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돼 있는데요. 바로 이번 성명이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NPT상의 핵보유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G7 정상회의 폐막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situation in terms of our relations with Japan have never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일본과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강력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도 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 3국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이죠. 인도태평양 전략.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입니다. 특히 이 북한 비핵화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 말하자면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을 견제, 저지하고 이로써 미국의 말하자면 역내 그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역내 그 핵심 동맹이자 경제 강국인 일본과 한국의 협력과 동참을 통해서 미한일 세 나라 간 공조를 긴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껄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미한일 삼각협력을 달성한다는 미국의 구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구상에서 큰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미한일 공조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소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은 내년 5월을 정신건강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연구 등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정신건강 모두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 보건후생부 여성국은 이 건강한 정신은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울증 그리고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과 같은 많은 정신건강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요, 대부분의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지만 관리와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주 이상 업무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생각, 행동 또는 기분의 변화를 겪고 있다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전문의나 간호사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행시에서는 미 주류사회에서 10년 이상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 가족치료 상담 전문가 모니칼리 박사님과 여성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니칼리입니다.
네, 박사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한 삶에 관해 관심이 커졌죠. 어떤가요? 이 박사님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오시나요?
아, 네. 제가 이제 석사는 임상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 그게 거의 관계에서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의 증상이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우울증이야. 아니면 저 사람 불안 장애가 있어. 뭐 강박이 있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레이블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상담을 10년 넘게 하면서 경험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증상이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병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상들이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 아니면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어려움으로 해서 생긴 증상들이고 그 증상들을 사람들이 어떤 정신 건강에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우울하거나 불안, 강박, 때론 중독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럼 증상보다는 우울, 뭐 불안, 강박이나 중독의 원인이 되는 이 관계에 초점을 두신다는 말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증상을 낮추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상담을 했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증상들이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결혼과 가족 치료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관계 치료에 저의 에너지를 쏟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관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네, 우리는 주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양육자와의 관계가 앞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관계들, 특히 친밀한 배우자나 커플 관계에서 어떤 애인이나 그 관계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실은 그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고 또한 자식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로 친구와의 관계보다 더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우울감, 불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원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지낸 부모님, 형제들과의 관계가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계속 나의 정신 건강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실은.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내가 만든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갈등, 어려움, 부딪힘, 우리에게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가족 안에서 오는 관계더라고요.
네. 자, 부부 간의 이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부의 가장 큰 위기는 첫 아이를 낳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이제 일단은 일이 많이 늘어나고 아내가 잠을 잘 수 없고 이제 애기 엄마가 되면서 남편은 갑자기 아이가 생김으로써 자신이 이제 아내와의 어떤 친밀감이 아내가 자녀와 거의 100% 늘 같이 보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소외되고 외롭고 이래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관계가 서서히 둘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고 소원해지면서 이제 직장 생활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 많은 패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볼 때 왜냐하면 그때는 육아라는 너무 힘든 어떤 책임감이 있고 엄마가 주 양육자고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 아내는 그냥 집에서 계속 아이와 그 많은 뭐 24시간을 거의 붙어 있게 되고 거기에 만약 직장을 다닌다면 그 중압감은 더 크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 30대의 여성들이 가장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면.
네, 전업주부든 뭐 직장 여성이든 자녀를 둔 30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직장이 있든 없든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내가 사라지고 누구의 엄마 아니면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가서 어떤 누구라는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반면 그냥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계속 자기의 어떤 프로페셔널이나 자기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아이에게 올인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직장을 돌아가고 싶으면 경력 단절로 직장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하는 분 여성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부부에 포커스를 한다면 남편에게 남편과의 그래서 소통과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여성에게 주었던 어떤 메시지들은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고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나를 펼쳐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이제 가족을 남편과 자녀를 지지하고 돕는 거에 더 많은 역할을 이렇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집안에서의 기능이 과기능이라고 그래요. 기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일을,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와서 집안일을 하게 되고 이럴 때 부부가 서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부탁하고 그런 대화가 특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제 과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장 여성은 뭐 과기능에 더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만족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셀프 케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기 돌봄, 내가 역할이라는 엄마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직장에서 어떤 역할 있잖아요. 그 모든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내가 아니고 그 안에 나라는 한 셀프, 정말 나는 뭘 좋아하는지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삶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역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스트레스와 억압이 많으면 우리는 용량이 있어요. 마음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퍼내야 돼? 퍼내는 게 저는 셀프케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엄마들의 셀프케어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자기만의 시간과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여성들 대부분 우울증 갖고 오시고 불안 갖고 오셔요. 그런데 내가 나라는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을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라는 질문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놀랍게 그 질문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열의 아홉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몰라요예요. 그러면 자기로서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나의 즐거움을 그 사람이 채워주기를 우리는 바라게 돼요. 내가 없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 내가 행복하다든가 남편이 직장이 뭐 승진을 하고 아니면 나한테 잘해줄 때 행복하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나 기쁨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그 자기 돌봄을 잘하는 건강한 정신이 관계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겠네요.
왜 자기 돌봄이 중요하냐면요.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공간이에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인데 한 사람이 자기를 건강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만드는 관계가 상대에 의해서 의존되고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아니면 아이 때문에 네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건강한 자아가 상대방 건강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끝으로요. 이번 주부터 또 5월이 시작되는데요. 정신건강을 잘 챙기는 것의 중요성,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는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자예요. 다 잘하려고 그래. 실은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역할에 더 매이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좀 덜 해도 되고 좀 잘 못해도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좀 너그러움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도저히 옴삭달싹 할 수 없는 관계에 스톡되거나 아이들 관계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 그럴 때 여러분들 상담사 찾아가셔서 도움 청하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뭔지 그거를 잘 구별하면서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역할을 잊지만 나를 계속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건강한 여성들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여행시 이번 주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극복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veryday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뭐뭐 하세요.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다. Do yourself a favor.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Do yourself a favor. 상대방에게 충고나 바람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Not really.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It's important to keep up with your schoolwork so you don't fall behind.
It's so hard to study while I still have a full-time job. But I'm really going to try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more from now on. I really want to pass the test and move on.
당신 자신을 생각하세요.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뒤에 어떤 충고나 바람을 말하는 표현으로 Do yourself a favor. 당신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공부하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참으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be patient.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지각 그만하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stop being late. Do oneself a favor.
스스로를 챙긴다. 상대방에게 어떤 충고를 얘기할 때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do yourself a favor 뒤에 and 그리고를 붙이고 충고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Not really.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it's important to keep up with your schoolwork so you don't fall behind.
It's so hard to study while I still have a full-time job. But I'm really going to try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more from now on. I really want to pass the test and move on.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Keep up with something. 어떤 것을 계속하다, 제대로 따라간다. Lately, 최근에.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최근에 공부 제대로 계속 잘하고 있나요?
Not really.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Not really. 별로라는 말이죠?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나는 다른 일들로 바빴습니다.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공부하세요.
It's so hard to study while I still have a full-time job.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But I'll make sure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more from now on.
그러나
I'm really going to try to do myself a favor.
나는 정말 나를 위해 호의를 베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죠.
I'm going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내 자신을 위해 반드시 공부할 겁니다.
Do yourself a favor.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공부하세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Not really.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It's important to keep up with your schoolwork so you don't fall behind.
It's so hard to study while I still have a full-time job. But I'm really going to try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more from now on. I really want to pass the test and move o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표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공부하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be patient.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참으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stop being late.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지각 그만하세요.
Do one's self a favor.
스스로를 챙긴다. 상대방에게 어떤 충고나 바람을 얘기할 때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Do yourself a favor 뒤에 and 그리고를 붙이고 충고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